예, 오늘 창출기 16장 1절 이어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죠. 뭐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지만 유명세 때문에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메추라기라는 새는 뭐 다들 대강 아시겠죠? 그 메추리 알을 이전에는 그 한국에서도 식당을 가면 그 밑반찬으로 자주 이렇게 깔렸었는데 지금은 메추리 알이 귀해지거나 비싸졌는지 한국에서도 식당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뭐 알이 되었죠. 어쨌든 메추라기는 철새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철을 따라서 지나다니다가 이 어떤 메추라기들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곳은 날아가도 이렇게 지쳤을 때 안전하게 쉴 높은 곳이나 나무 꼭대기 같은 게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날아가도 뭐 안전하게 쉴 데가 없기 때문에 이 힘이 떨어진 새들이 광야에서만큼은 그냥 땅에 철포덕하고 내려앉는 거죠. 쉬려고요. 그때 이 새들을 그냥 가서 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완전히 날개에 힘이 빠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 회복할 때까지는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그냥 뭐 조금 닭처럼 도망을 치게 하겠지만 닭처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표현들, 하늘에서 새가 떨어졌다는 표현들이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라는 것은 메추라기보다는 약간 좀 애매한 뭐가 만날까라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나 관목의 잎사귀에 맺히는 이슬 모양의 형성물이 만나가 아니었을까, 만나의 그 원재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나무에서 나오는 진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추측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이렇게 비교적 단단하게 형성물이 나와서 굳어지는데 그 맛이 단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이렇게 맺혔기 때문에 그 탈출기의 표현으로는 이슬이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기 전인 이른 아침에 광야에 또 모래 위에서 이 흰 서리 같은 것이 발견됐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죠. 뭐 나무 같은 데서 맺히는 형성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류 이끼 같은 것, 뭐 광야에서 난 이끼들이 날아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모아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모래 위에서 흰 서리 같은 것, 탈출기 16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게 발견됐는데 이것은 이제 해가 뜨면 햇볕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 아침에 거두어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서 녹기 전에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 아침에 거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시나이 지역 광야에서는 뭐 레카노라 에스클렌타라는 지류가 아마 또 이런 만나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식물은 이렇게 사막에 거센 바람에 휩쓸리다가 이제 바람이 그치는 데서 모래바닥에 쫙 하늘에서 쏟아지기도 하는 형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맛도 달콤해서 지금도 시나의 광야의 유목민인 베두인족들이 이것을 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6월과 7월 이른 아침에 발견되는데 광야의 모래바닥을 뒤덮는 그런 나달로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달들은 꿀맛처럼 단맛이 나고 성경의 만나와도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빵과 젤리 등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먹던 만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만날 것 같고 저것도 만날 것 같다는 겁니다. 나무에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맺히는 그 형성분들, 그 진액 같은 거죠. 이것도 만날 수 있고 이런 지류들, 지류가 자라서 뭐 바람이 흩날려서 모래바닥에 떨어지면 그걸 줍는데 그것도 만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나 한 줌을 그 계약의 궤안에 증언판과 그 돌판 증언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함께 그 모셔두었다라고 합니다. 계약의 귀 안에는 그 십계명 돌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만나 한 줌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같이 모셔두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민수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왜 그 계약의 궤안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두었는지는 나중에 민수기에서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광야의 삶 안에서 재산을 축적하지 않으려는 이상적인 시도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 만나와 메추라기, 특히 메추라기라는 음식도 뭐 고기이기 때문에 뭐 말린다든지 그런 생각들 아마도 못했겠죠. 어쨌든 이런 음식의 특성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보관은 불가능했고 그것을 통해서 성서의 저자는 이 모으지 않는, 그래서 골고루 나눔에 살았던, 나누지 않고는 음식들이 바로 썩어 나가기 때문에 나누어 먹어야지만이 최대한 잘 먹고 살 수 있었던 이 광야의 이상적인 모습을 사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음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이 나누어 살던 이러한 모습은 역설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농경사회, 농경민이 되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광야에서의 생활, 이 골고루 나눔에 살던 모습이 무너지게 되죠. 오히려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곳에서, 광야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백성은 하느님이 더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탈출기, 어찌 보면 구약 전체의 핵심인 십계명 이야기가 됩니다. 20장 1절에서 17절 처음으로 십계명 이야기를 받는 게 사실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닌데 탈출기 20장에서 처음으로 나오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계약을, 히브리 백성이 계약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맺으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느님에서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순간 인간이 더 하느님다운 모습으로 한 단계 더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처럼 신이 움직인다라고 생각, 그런 신을 생각하다가 아니다, 하느님은 선이시고 정의로우시다라고 그 하느님 모습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더 가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완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신에게, 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인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긴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역사면서 이걸 상징적으로 그걸 바라서 봤을 때 한 인간이 신앙인이 되어서 신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신각고 저런 것도 신각고 하다가 그 기도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습들, 노력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하느님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서 결국에는 아,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서라는 겁니다. 무서운 하느님은 어쨌든 기준이 없어 보였죠. 인간의 욕먹대. 그래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기 좋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서운 하느님을 통제하고 그 통제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또 수탈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정의로운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처럼 인간이 멋대로 주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의와 윤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떤 인간이라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이 왕이든, 그 인간이 귀족이든, 그 인간이 노예든지 간에 이 십계명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평등해, 정의로워지고 평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즉 이집트라는 제국이 이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자들의 종교를 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깨달은 참 종교, 참 하느님을 찾는 시도를 하는 게 바로 탈출기 이야기다. 그래서 사실 혁명적인 이야기다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자, 무서운 하느님, 종잡을 수 없는 하느님이 이제 권력자들의 신이었다면 이제 정의로운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히브리 백성의 하느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그 정의로움을 십계명이라는 공식적인 규칙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생각보다 느슨합니다. 현대의 법조항들처럼 규정들이 10개로 딱 하고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사실 뭐 6번부터 한 10번까지는 뭐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은 그 사실 같은 내용이 두 번씩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죠. 읽는 사람이 관점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고 개수도 달라질 수 있는 사실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루터교 그리고 개신교와 유다교와 정교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쨌든 이 모든 종교들이 십계명의 개수는 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10이라는 그 숫자의 완전수라는 매력 때문에 뭐 모든 뭐 종교들이 10이라는 개수는 유지하지만 내용이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이 종파에서는 이걸 이렇게 붙이고 저 종파에서는 이걸 저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조금 전에 우리가 십계명의 부분 가톨릭은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하나의 계명으로 보고 한 분이 신하는 흠숭하라라는 계명에 모두 놓아놨지만 개신교는 이걸 둘러봅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개신교에서는 둘로 나눠서 한 분이 신하는 흠숭하라 하고 2번 계명은 개신교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이게 1번과 2번. 이 하여튼 개신교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한다는 거죠. 여전히 개신교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이단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대단히 많이 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종교의 성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는 그렇게 되면 1번, 2번, 이 1번이 두 개로 분리가 되면 11개가 되는데 어느 걸 붙이는가? 개신교는 가톨릭의 9번과 10번을 하나로 묶어서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묶어놓습니다. 가톨릭은 9번 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이고 10번 계명이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십계명이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규칙이라고 여기시고 고백성사를 준비할 때도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성찰하실 때가 많습니다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루기 좋다고 다루기 좋아서 그냥 보면 규칙처럼 보이니까 그냥 보면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니까 십계명이 그냥 편해서 이렇게 보시지만 이 십계명은 절대로 교회의 가장 높은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보아도 사실 조금만 더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전적으로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남의 아내는 탐내지 말라는데 뭐 남의 남편은 탐내도 되는가? 그 남의 남편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왜냐하면 여성들이 남의 남편을 탐낼 만한 사회적인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 먹고 살기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인데 뭘 탐내고 자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여성은 전적으로 남성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탐냄의 주체가 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교회의 최종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분명 구약의 계명이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 구약을 채워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굳이 그 완성의 부분을 하나 뽑아낸다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진복팔단 이야기가 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최종 계명을 온전하게 품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십계명은 교회의 최종 계명이 아니라는 것. 최종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십시오라는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또 중간에 두 가지로 나누셨었죠. 예수님이 십계명의 1번부터 3번까지 합쳐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했고 4번부터 10번까지 합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기도도 사실 이 도식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과 이웃의 사랑 안에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그 이중계명할 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때 이 두 가지 계명마저 하나로 완성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죠.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알게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언제나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신도 마찬가지죠. 그 계명이 하나가 된 것처럼 신도 최종적인 신은 결국 한 분일 수밖에 없고 그 한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은 선일 수밖에 없죠. 아, 하느님이 한 분이구나. 근데 그게 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은 어디에서 그 자연적인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양심이라는 그 하느님의 신의 조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신이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사실 인간에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이 유일한 신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믿는 신이라는 존재들은 결국 하나의 존재로 귀결된다라는 의미에 전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식으로 조금씩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바른 모습으로 믿는 그 신이라면 결국 그 모든 신들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 물론 부르는 방법이나 모시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신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신이 여러 개가 되면 인간은 선한 것도 신으로 여기고 악한 것도 신으로 여기게 되죠. 악에게 신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취향대로 이걸 취했다가 저걸 취했다가 하게 되죠. 이러한 다신 안에 깃들어 있는 인간의 욕망을 눈치채고 오로지 선이신 한 분 하느님을 믿기로 하는 선언이 바로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이 됩니다. 결국 신은 전적으로 선한 존재임을 깨닫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 유일신을 믿기로 한 유다인들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로지 신은 오로지 선하시다. 결코 악이 스며있지 않다. 물론 이 관계를 정의로운 하느님은 풀어가지 못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나중에. 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